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이고 이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출애굽기에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택한 사실에 대해서 그를 비방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 구스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 이 구스와 미디안을 이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지가 이제 꽤 오래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지금에서야 뭐 어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그다지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죽은 이후에 모세가 이제 이 구스 여인, 이 에디오피아 여인에게 어떤 새 장가 들었다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크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한 모세를 이제 책망한 것이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민수기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는 분위기이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게 없다, 또 고기도 없다 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모세를 향해서 돌이라도 던질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는 모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인 이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낯선이가 무언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비방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가족 혹은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비방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혈육인 아론과 이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하고 있으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을까요?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미리암은 말씀드렸듯이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가 이제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동안 미리암과 아론이 어쩌면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방여인 구스 사람과 결혼하자 이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어떤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을 하발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비방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 가까운 친족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대신에 그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성경의 저자는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저들의 비방에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은 것이죠. 안 그래도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큰 중압감과 이 스트레스에 눌려온 모세인데 형제들까지 등을 돌리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니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권위에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권위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혈질에 욱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애굽에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날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기도 하지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더듬어 보면 그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바위를 굳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내려쳤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이게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오늘 성경은 어째서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이러합니다. 이게 들판에 뛰어다니는 어떤 한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 등 뒤에 올라타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생마가 전문 마부의 정성들인 훈련을 받아 마침내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타면 뭐 야단법석을 떨고 소란을 피웠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주인의 지시에 순응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온유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한때는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불과 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자 그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이전 성질 같았으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불과 같은 화를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다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어떤 말처럼 자신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금과 같이 무겁게 행동합니다. 그런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이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도 참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또 내 탓이 아니라고 얼마나 해명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 상황을 변호해 주십니다. 남이 비방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개가 그 입을 다물고 있으니 진주가 생기듯이 침묵은 어렵지만 지나가면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호출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세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시면 환상, 꿈 같은 것은 이제 그림 언어이죠.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필요해요. 이 그림의 뜻이 뭔가? 이 환상의 뜻이 뭔가?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세에게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이렇게 내 뜻을 나타내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나의 뜻을 세세하게 뭐 미주할 고주할 이렇게 알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아무리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이제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나병으로 치시죠. 사실 주동자는 두 명인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사실은 이 본문에 이 비방하였다라는 동사가 여성형 주어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사건의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의 주동자였던 미리암을 치신 것이죠. 사실은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본다면 모세도 연약할 때가 있고 모세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이 일에 대해서 사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른 목회자를 비방하지 말라, 뭐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른 목회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목회자라도 부정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책망받아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가장 거룩해야 하는 목회자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상대방의 실수와 어떤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서로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때,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키재기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죠. 그리고 군대의 어떤 이 진영이, 이 행진이 늦추어졌습니다. 서로 편갈라서 네 편 내 편 하는 순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듯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참 모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에게 나아갔다면 어떠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더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들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어떤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셨지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보아스가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좋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모세가 실수했고 모세가 죄를 지은 것에 있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행진이 늦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많은 권위들이 있죠. 목회자의 권위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일꾼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자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언제나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